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교육의 빈부격차. 큰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속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과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시사플러스의 주제 스카이캐슬 열풍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올해 초 종합 편성 채널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는 등 장안의 화제였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류층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담아낸 드라마로 초반에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 속에서도 남녀노소가 모두 이 드라마를 찾으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일리 투마로우의 이보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교육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 드라마에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껏 교육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스카이캐슬은 교육이라는 소재에 사람의 욕망 그리고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네네.
출세 경쟁이나 고부 갈등, 조직 내 파워 게임, 뭐 삼각 관계나 출생의 비밀, 코미디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버무렸는데요. 여기에 뭐 교수나 의사 같은 상류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배경이 어우러지면서 고발적인 성격이 강한 드라마였습니다.
네.
특히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직설적으로 때로는 독설로 대변을 네. 해주기도 했고요.
그랬죠.
어떤 그런 점들이 드라마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준 겁니다.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몇몇 대표적인 캐릭터들이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끌고 가는 주역들이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배우 염정아 씨가 배역을 맡은 한서진 역할은 신분 세탁을 해서 의사와 결혼한 뒤에 큰딸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엄마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의 캐릭터와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김주영 역이죠. 배우 김서영 씨가 배역을 맡았는데요.
네.
성공률 100%의 입시 코디네이터로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코디가 아이들의 무의식을 지배해서 거의 체면을 걸다시피 해서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렇죠.
정작 본인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다른 가정들을 하나하나 파멸시켜가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캐릭터와 대립하는 배역이죠. 배우 이태란 씨가 맡은 이수임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올바른 자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 내 골마 있는 것들을 터뜨려가는 역할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시청자들이 대부분 굉장히 이기적으로 그려지는 예서 엄마죠. 한서진 캐릭터에 공감을 하는 반면에
네.
정의의 사자로 그려진 이수임 역에는 반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네. 처음에는 좀 악플이 많이 달렸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꺼내놓진 않았지만 모두 갖고 있는 이기적인 면모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네네.
네, 제목에 캐슬이 상징하는 것이 꽤나 많아 보입니다.
예. 캐슬은 성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아파트 브랜드에 이런 캐슬, 뭐뭐 팰리스 많이 쓰죠.
네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신분 제도가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이미 무너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 신분이라는 것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겨냥을 한 건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옆 사람과 사소한 구별짓기에 사람들이 집착을 하게 되고
네네.
또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드라마를 보시면 스카이캐슬에 사는 소위 상위 0.1%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싶어하고 또 이것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물려받을 아이들이 아이들을 성공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것이 서울대 의대 합격이라는 것으로 압축돼서 지금 보여지고 있었던 거고요.
네.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근데 이런 캐릭터들이 한 번씩 무너지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인물 말고도 네. 주요 등장인물 모두가 자신이 가진 어떤 비밀이나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데요.
네.
그러면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김주영 역할의 경우에는 예서 엄마죠. 한서진이 그러니까 네 딸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무너졌고 한서진의 남편인 강준상은 자신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걸 알고 무너졌죠.
그렇죠. 네.
또 강준상의 엄마는 준상이 사표를 낸다고 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네.
예서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남학생이죠. 이수임 아들 우주가 감옥에 간 뒤에 또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이 학생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이런 무너지는 그러니까 한계를 부딪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결말로 나뉘는데요.
네.
한쪽은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고 어떤 허상에서 벗어나 버리거나
네.
또 다른 한쪽은 끝까지 허상을 붙들고 있다가 붕괴되거나 이 두 가지로 결말을 맺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납니다.
네. 국 중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뭐 서울대 의대에 붙으면 성공한 것, 떨어지면 실패한 것이라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뿐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그렇죠. 사실 옛날에 양반들이 허세에 집착한 것과 좀 비슷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것이 최고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거기에 좀 깔려 있는데요.
네.
서울대 의대라는 그런 우월감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상징 자본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서울대 의대나 소위 스카이 대학교를 가면
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식 잘 키웠다, 성공시켰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 입장에선 만족감, 그런 욕심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입시 경쟁을 보면 결코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드라마적 장치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뭐 이미 여러 번 저희 뭐 프로에서도 다뤘을 정도입니다만 강남의 파락군, 대치동 정도로 대변되던 교육열이 이번에는 스카이캐슬이라는 상징적인 동네로 대변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위 클래스만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존재합니까?
네, 우선 그 드라마 설정상 그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해보면요.
네.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나오는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립 주남대학교의 초대 이사장이 뭐 서울 근교 숲속에 세운 유럽풍 저택 단지다. 이렇게 설정이 돼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주남 재단이 있고 그 재단 소속의 뭐 주남대학교나 주남병원에서 정교수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조건인데요.
네.
스카이캐슬에 살아서 상위 클래스인 게 아니고 상위 0.1%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설정을 해놓은 건데요.
네.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주거단지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입시 코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직업이 실제로 존재하나?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번 드라마를 보고 나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게 실제 이게 존재하냐.
네.
존재한다면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되냐.
네.
이거였죠. 극중에 그 김주영은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인데요. 이 코디가 담당 학생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유명 강사진을 꾸립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관리도 해주고요. 심지어 학생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수면 환경, 공부방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씁니다.
네네.
드라마에서 이 입시 코디네이터 연봉이 수십억이다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입시 코디네이터는 존재를 하고
아 그렇군요.
그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부터 일부 상류층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존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 90년대부터면은 뭐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입시 코디라는 말로도 불려지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멘토 선생님 또는 원장님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 입시 코디라는 공식 명칭도 사실상 이제 현실에서는 진학지도 학원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유학원이나 학원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건데요.
네.
서울 시내에 40개의 입시 컨설팅 학원이 있는데 그중 70%인 28개가 강남이나 서초구에 몰려 있습니다. 또 동네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치동에 16개, 그러니까 서초동에 4개, 양천구 목동에 4개, 노원구 중계동에 3개. 이렇게 서울에서도 학원가로 유명한 동네에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서울의 학원가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비용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치동이나 서초동, 목동, 중계동 이게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서 사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진학지도 이 강사비가 시간당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시간 상담을 해주면 300만 원이죠.
10시간에 네. 300만 원.
반년이면 1,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뭐 드라마상에서는 코디에게 주는 돈이 아파트 한 채 값이다 이런 대사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적어도 억대나 또는 10억 이상의 가격대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한 채면.
근데 실제 이 수십억대까지는 아닌데 억대 코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한 달 기준 코디 비용이 7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능력을 인정받은 코디의 경우에는 상상 이상의 연봉이나 성공 보수를 추가로 받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스카이캐슬 인기 이후에 언론 인터뷰로 이렇게 좀 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와서 교육열이 높은 그곳으로 올라와서 원정 코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극 중에 김주영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입시 코디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입시 코디네이터가 불법인 건 아닙니까? 합법적인 겁니까?
네, 한번 살펴보니까요. 합법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입시 코디를 해주고 있는 이 진학지도 학원이 학원법에 따라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에 포함된 정식 학원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입시 컨설팅 학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요. 말 그대로 합법적인 이제 학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 진학 지도로 분류된 입시 컨설팅 학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개 정도 됩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전체 학원 수는 한 1만 4,4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0.28%가 이 진학 지도 학원인 거죠.
굉장히 극소수기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생소했던 겁니다. 이런
주변에서
입시.
잘 못 네. 접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비용 같은 경우에도 입시 컨설팅 학원의 어떤 교습비 상한선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30만 원입니다.
아, 법적으로 설정이 된
네네.
금액이?
그건 법적인 금액이 그런 거고요.
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시간당 30만 원을 초과하면서까지 교습비를 주는 게 발견이 됐다, 적발이 됐다 해서 신고가 되면 불법인 걸로 이제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미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억대 그 연봉을 받는 코디가 존재를 합니다. 그 제도 밖에서 다시 말해서 서울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그 교습 상한선 3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들 코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외 형식으로 진학 지도를 하면 전혀
그렇죠.
뭐 알 수가 없죠.
네네.
네, 결국은 이 스카이캐슬의 모습이 우리 사회 한편에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오늘 히사플러스 최근 방영을 마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계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네.
같은데 네, 다음 주에 이어서 관련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투모로우 이보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인에게 역병처럼 번져있는 성공지상주의와 물신주의를 잘 묘사한 드라마 스카이캐슬. 아무리 공부 스트레스가 극심해도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은 아주 짱짱하게 잘 버틴다는 진진희의 대사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로이킴의 이 노래를 들어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유독 명대사들이 많았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촌철살인 같은 대사들이 적나라하게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속에 둘러싸여 사는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욕망이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점이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스카이캐슬 속 인물들의 마음을 살펴보며 우리들의 마인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제 마인드 교육원 김진섭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시사 플러스 2부에 새로운 패널 분이 오셨습니다. 국제 마인드 교육원 이제 마인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진섭 강사님이신데요. 오늘 첫 시간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국제 마인드 교육원 강사로 활동 중인 김진섭입니다. 시사 플러스를 종종 이렇게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한편 떨리기도 하고 네.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맡으셨어요. 예. 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저희가 또 2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나요?
네. 사실 너무 인기 있는 드라마라서
그랬죠. 네. 네,
설날 연휴에 한꺼번에 다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또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네네. 또 교육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많았던 드라마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뭐 청취자분들께서 이 드라마를 보셨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안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마인드적인 이야기는 혹 드라마를 안 보셨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캐릭터와 이슈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드라마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맥락이 주제가였죠. 주제가 연관 지어서 보면 We all lie.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요. 거짓 속에 숨겨진 거짓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과정이죠. 그 거짓의 핵심 인물이 입시 코디인 김서형 선생인데요. 그녀 역시 과거 자신의 열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천재 딸이었던 K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 장본인이 됐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기까지 한 캐릭터였죠.
네. 여기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네.
인간은 본성상 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외부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열등하게 보는 불행한 의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 욕망은 또 동경, 또 불온같이 또 미화된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또 질투, 시기심 역시 그 욕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은 또 그와 같은 것을 또 가지려고 한다든가
네.
또는 갖지 못할 바엔 차라리 상대방도 그것을 파괴시켜버리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다른 사람도 못 갖게 파괴시켜버리자 이런 마음.
네. 성경에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네. 솔로몬의 재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네.
거기에도 진짜 엄마가 아닌 그 엄마가 자기가 갖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쉽게 내던지는 모습이 이 모습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말씀하신 우리는 모두 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사실 사람들이 내가 원해서 욕망하는 것 같은 많은 것들이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진 욕망을 따라가는 욕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열등감을 또 아이를 통해 성취하려다가 결국 가정이 깨지고 또 아이까지 망가뜨리고 마는 극중 핵심 인물인 코디 역시 그 전형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한 사람의 인물로 캐릭터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악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눈을 끼고 네. 또 흠잡고 굳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입 밖에 나오는 거짓말.
네.
아직도 TV 뉴스만 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짓 증인들이 아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초반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의 주인공 영재 엄마입니다. 아들인 영재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걸 걸어왔던 엄마였죠. 그리고 네. 자신은 또 그 아들인 영재는 그 엄마의 아들로 살았던 시간이 지옥이라고 말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입시 코디의 사주를 받아서 가장 엄마가 행복했던 순간, 자기가 서울대 의대 합격한 그 순간에 복수를 하게 되는 정말 불행한 이야기의 캐릭터들인데 결국 이 끔찍한 아들의 복수로 인해서 견디지 못한 엄마가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사건이었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극 초반에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그렇죠. 내용이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영재의 가출 또 엄마의 자살이 처음엔 굉장히 이게 미스터리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네.
그치, 굳이 그런 선택까지 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죠. 네, 저도.
예,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그렇죠.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겉으로만 봤을 때는 또 그 진실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미스터리하게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갸우뚱하다가 자기 입장에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그 문제의 핵심을 결코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영재 엄마도 코디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깁니다. 근데 영재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아들 엄마도 그걸 알고 있죠. 하지만 코디에게 맡기면서 자기식대로 그냥 판단하고 예, 낙관해 버립니다. 사실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 아들과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고 또 문제가 악화됐지만 말이죠. 결국 자신의 고통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립의 극단적인 결과로 이처럼 파국을 맞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못 보게 가리는 것 또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네.
주입된 타인의 욕망. 영지 엄마도 그 욕망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재 엄마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또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서 아이들을 보고 판단하고 사실 스스로도 속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결핍을 자식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것을 흔히들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죠, 부모들은.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아이들을 병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극적인 장치와 공간만 다르지 그게 아니라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엄마들인데요. 사실 이 영재와 영재 엄마 같은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 아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이 엄마가 고3 시절 아들의 방에서 자는 아들의 방에 머리맡에서 108배를 했다고요. 1년 내내. 네, 그러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아들은. 이렇게 한평생 엄마의 억압에 눌려있다가 실제로 서울대 의대 합격을 하고 본인이 자살을 한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들 볼 수 있는 엄마들의 모습인 거죠. 영재 엄마의 이런 이야기들이.
예.
참,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들이 지금 자식을 공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 시간에도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고군분투하고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고군분투가 결국, 본인들과 또 자식들에게 이제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 현실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중에는 이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절도를 하는 예빈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빈이의 엄마는 이를 알면서도 예빈이를 이제 뭐 혼내거나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의점 주인에게 돈으로 배상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실제로 강남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굉장히 비행적인 방법으로 이제 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네. 이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단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말만 바꾸면 직장 스트레스 등 기타 여러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비행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부모들의 선이 없는 맹목적인 감싸기나 동정심 혹은 알면서도 방조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이런 예빈이 같은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욕구를 자제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될 기회를 빼앗고 오히려 더 분별 없이 욕구를 발산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네.
그 좀 전에 예빈이의 경우 뿐만 아니라 더 큰 경우도 부모들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기의 욕구를 규제하려는 도덕적인 규칙이나 또 질서에 대해 쉽게 반발하게 되고요.
네.
또 도덕적 불감증 또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고 부모는 사실 숨은 공범자가 되는 것이죠. 잠재적 비행과 청소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회적 가치와 규칙 또 질서에 대해서 부모부터 먼저 새롭게 인식하고 지켜야겠다는 마음의 선이 분명해져야겠습니다.
네네. 제 부모는 이런 자식들의 비행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딱 선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이제 문제로 표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빈이의 경우도 이 물건을 훔치는 것이 사실 예빈이 같은 경우는 풍족한 집안의 이제 딸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편의점에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엄마에게 나를 좀 봐달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내 네. 마음을 좀 들여다봐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라는 하나의 신호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네. 극 중에서도 보면은 그 예빈이 엄마가 애써 그걸 외면하죠.
일부러.
예, 그래서 편의점에 그 직원하고 미리 다 얘기가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가 편의점 주인한테 자기가 물건을 훔치면서 일부러 보여줘도 못 번째하는.
그렇죠.
그것들을 아마 예빈이가 보면서 더더욱
상처를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드라마 속 예선애처럼 엄마의 절대적인 통제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자존감이 형성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뭐 수강 신청까지 엄마가 다 해주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몸은 성인인데 심리적으로는 유아처럼 계속해서 엄마에게 종속당해 있는 것이죠.
네. 수강신청 얘기를 하시니까 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대학교 수강신청에도 대다수 엄마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네.
예서 같은 경우는 부모의 이기적이고 또 욕망적인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순응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착한 아이, 엄친딸의 전형이죠. 이 아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고 또 만족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 역시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또 부모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마마보이 또 마마걸 같이 부모 의존적인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죠.
네네.
대부분이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부담스러운 것을 보면 또 피하고 부모 뒤에 숨고 어려움을 견뎌내기 더 힘들어한다는 거죠. 다행히 극중 예서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걸 통해 다행히 자신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자기를 향한 욕망만으로 살아봤는데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이런 길이 나게 된 거죠. 이 과정은 또 예서의 아빠의 경우와도 또 똑같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기 자식을 네. 자기 손으로 죽음에 내몬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자기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복하게 되는데 예서도 이와 동일한 길을 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그 예서가 항상 엄마가 넣어준 감정과 이제 그런 욕망만 따라가다가 자신에게서 이제 나온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감정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자기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걸 또 따라갈 때 또 이 아이가 좀 더 성장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저도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그 예서 아빠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너무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다 못 마친 이야기들이 많아서 다음 회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 문제, 학벌 지상주의에 따른 사람의 심리 문제, 구조적인 부의 대물림 등 다양한 요소를 담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 스카이캐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사플러스 마치겠습니다. 리 오스카, My Love Beside Me입니다. 지금까지 시사플러스의 최성인이었습니다.